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께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2017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는 이보다 더 시기적절할 수는 없을 것만 같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의 재판 과정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심문하던 중에 있던 그가 한 이 질문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본질 및 그 답을 아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과연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낳는 심오한 질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시대를 초월해 이 진리 탐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도 철학자들처럼 진리를 탐구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이 질문은 여러 중의적 의미를 띠는 것으로 수세기에 걸쳐 성경 주석가들에게 큰 흥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을 던졌던 빌라도가 아닌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제가 되는 복음과 잘 엮어놓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에게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따라 재판받게 되신 중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인 요한복음 18장 38절을 토대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라는 용어는 그리스 철학, 로마 사상, 히브리 성경, 또 70인역 성경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진리는 실상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이를 어떤 현상의 사실적 요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 진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 및 죽음 및 뛰어난 통찰력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중요성은 48번에 걸쳐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떼어놓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에 비해서 오직 진리에 관해 10번 정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까요? 아니면 그는 신성을 모독한 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그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이 죄인인지 혹은 무고한 자인지를 가려야 하는 시점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진리야말로 가장 으뜸되는 신학의 출발점이자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실상의 반영 혹은 로마 사상과 같이 객관적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라보는 진리는 그 중심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 뿌리가 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리에 관한 실로 놀랄만한 요한의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진리를 교리나 명제처럼 관념적 언어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진리를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관련 지었습니다.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요한도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에 따라 그의 말씀도 진리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또 이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입니다. 따라서 먼저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신중하게 하나씩 집어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진리는 계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이르게 되지요. 만약 진실이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의 개입 없이 어디선가 솟아난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서 1장 17절 8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진리라면 우리가 품는 모든 사고와 상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의견일 뿐 진리와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서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을 보듯이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만 절대적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진리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로부터 로마 관정으로 넘겨진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요한만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월절 잔치에 먹고 싶었기에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막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의 요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막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월절 잔치에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참 의미가 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에는 티끌만큼의 죄의식도 없었던 반면 재례의식을 따르는 데는 한토를 재라도 짓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실체가 되셨던 분은 외면한 채 유월절 재례의식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1세기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진정한 신앙심은 없이 그저 가식적 신성함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로서 아주 정말 신실한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포함한 모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동안의 기간에 발생한 유다의 죽음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반면 마태는 홀로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중간인 그 발생 시점에 맞춰 저술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빌라도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인용하였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행악자로 고발하였고 더 이상의 구체적 제목은 그때까지만 해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장 7절에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제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간주했습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이들이 밝힌 예수의 제목에 대해 더 소상히 적었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던 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법에 따른 신성모독죄였는데 이제 그들은 그가 로마법에 반역한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23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이라 지칭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교도였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의 머리 위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명패를 달아붙인 점을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는 로마의 카이사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모함했을지라도 이교되었던 빌라도는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과 나는 대화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내 말이 옳도다는 내 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요한복음만이 18장 33절에서 38절을 통해 다른 복음서들이 생략한 빌라도가 예수를 첫 신문할 당시에 오고 간 대화 등을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잇따른 모함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제목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 빌라도는 이전에는 적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예수를 보내게 되고 그들 간에는 아주 극적인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이 알려줍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묻게 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 있었고 신성모독의 죄를 가증하게 여겼기에 예수님을 규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 그를 죄인으로 모은 까닭은 근원적으로 그들의 종교성, 즉 자신들의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들 나름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의 열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도 혹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관점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자였으므로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무고한 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을 소동시키는 위험한 종교적 이단자로 믿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심지어 예수가 사형당하기를 바랄 정도로 그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그 자신이 바로 예수의 죄의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기소된 자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록 세상의 잣대를 따라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는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이면에는 심지어 더 놀랍고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판의 핵심으로 다려진 예수님의 죄의 유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재판의 핵심이 다만 예수님의 죄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요한복음에서의 최대 관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또 그가 하나님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빌라도와 유대인들 그 모두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 길이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를 알지 못하니 진리를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를 증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와 예수님 간에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크리스천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를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진리에 대한 막연한 목마름을 갖고서 그에 걸맞은 무언가를 찾아내려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인으로 지목된 자를 올바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가 진리를 아는 자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고발했던 유대인들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다면 신성모독이 진정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믿는 진리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을지라도 사실상 그들은 진정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들로 인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교회의 여러 재직들, 또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진 않은지요.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물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그가 적은 복음서가 정의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진리에는 그 증인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고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진리와 증인 간의 상관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에 대해 아주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기절을 항상 기억하시길 권면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곧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증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증언으로 인해 진리로 판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경이 그를 진리로 입증하는데, 즉 그가 성경의 증언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언 혹은 입증하는데 이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며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진정한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는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고 그런 존재로 많은 프로모트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는 불완전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사람의 증언을 필요치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증인들을 세우시고 진리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34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나와 있듯이 말이지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시고 또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에 반복되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절을 볼 때 진리를 알고 믿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마귀가 하는 일과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기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그것을 신봉하는 자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찬양했고 그들을 높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정말이지 중요한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 모두가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 기절이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여전히 악마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공부한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13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불렸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요한일서 4장 6절 및 5장 6절 말씀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모르신다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강력하게 소리쳐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였고 항상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는 바는 제가 예전에 이해했던 성경과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공부하고 또 공부함으로 또 성경을 살피고 또 살핌으로 많은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 되지요. 여러분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떠한 성령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면서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 20개월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성경 공부 시간에 출석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미국 인디언들은 네 가지 자신들이 지나갔을 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 절대 이를 놓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 진리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대개 우리는 진리를 생각할 때 사람으로 오셨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은 채 활자로 적혀진 말씀, 즉 성경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자동으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보다 더 거룩해진 것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전권을 아울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더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한 예수님의 비중을 세상 잣대로 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가 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와 동행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조하건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한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증언하고 계심을 일깨워주려 하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스로에 대한 증언은 참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경우 진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적어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신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런 그가 이 세상의 권력을 대변하는 자인 세상 재판관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이자 이교도이고 세상 권력을 지닌 빌라도가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전 시대를 통틀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해답과 관련해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고발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달리 그들은 나름대로 신봉하는 진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하고 위반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신실한 자라 믿었고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12장에 걸쳐 묘사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그 적개심이 점점 더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전반부 절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오랜 기간 기다려져 왔던 메시아이신 사실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들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구세주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아들과 절름발이를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고 또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 성경이 증언한 모든 예수님의 증거를 모두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밝혀주는 이 모든 이적들로 그의 실체를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적개심은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들로 대표된 당시 유대사회의 심각한 병폐에 대해 요한은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계획,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과 6장 1절로 주신 예언을 성취시키고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고하고 굳어지게 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 사회는 진리를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에 속하게 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18장, 19장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로마 관리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대적해 교묘한 술수와 위협을 가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원을 십사리 받아들여주지 않자 그들은 가진 술수로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막 얘기하며 그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냐 아니냐의 종교적 문제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로마의 왕에 대한 정치범이라고 말함으로써 로마 왕정의 관리인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의 끈질긴 등살에 못 이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까지 빌라도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지켜왔던 자신들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희망마저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19장 15절 후반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부정하려다가 보니 그들은 로마의 왕을 자신의 왕이라고 수긍하는 지금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굳건한 희망마저도 완전히 내버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희망과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로마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로 빌라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상대로 펼쳐진 이 유대 사회의 사건이 갖는 그 본질적 속성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적 이해 또한 없는 자였습니다. 그와 유대인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보면 로마의 관리인 빌라도가 유대인 내부의 종교적 문제로 보이는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결부되지 않기 위해 1차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이릅니다. 이는 종교적인 문제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법정에만 주어져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학권 의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빌라도의 첫 번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요한복음에 기술된 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2차에 걸쳐 개인 신문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기에 이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예수가 행악자라고 전해들었던 빌라도가 어떤 이유로 그에게 그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왕정을 대적해 일어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세력인 것처럼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수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또한 그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자인가 아닌가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로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발언으로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를 미워하는 데에는 그가 그럴 만한 행악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에게서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극에 달하는 적대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 듣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는 사실 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냐와 같은 의미로 이 땅에 있지도 않는 예수님이 말하는 왕국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않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에 대해 예수가 고발당한 사건은 재판할 가치조차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 더 상세한 진술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가 정치적 위협 세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니 그를 풀어줘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심하고 그들의 진정한 영적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댔던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다른 자였습니다. 그는 민족적 배경도 종교적 배경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자로서 그저 그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자신의 중도적 입장을 유지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 갈래만 있을 뿐 중도적인 입장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은 본래 일어난 일에 대해 판명해내고 정의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 고발자들조 재판관도 진리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진리의 개념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그 대답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고발자들에게도 재판관에게도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관심 있는 단 한 가지 진리는 오로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에 관한 진리일 뿐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재판관으로서의 제일 의무를 교묘하게 상기시키며 진리의 명제를 제기한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진짜 정말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정말로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 안에 평안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성경이 증언한 바 되는 예수님이라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아시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